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내용을 기록함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인간에게 들어온 죄 때문에 온 세상이 창세로부터 다 고통을 받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들어오고 육신의 죽음도 들어오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의 고통의 뿌리가 죄 문제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죄 문제가 해결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의 목적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는데 자기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가 되는 인생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축복을 받고 180도 달라진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온 목적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히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궁한 은총과 능력과 모든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셔서 영화로운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버플로우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태를 찾아오십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그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본명은 레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붙여준 이름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세리, 텍스 컬렉터가 사회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는 사람인 것인 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이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걸 깨닫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은 유대인이 가장 증오하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세관의 직원이에요. 로마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피정복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헤이트하는 그 로마, 거기에 세관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로마 관할하는 모든 피정복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데, 걷어야 되는 세금만 걷으면 되는데 더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역자, 자기 민족에게는 매국노, 그리고 도둑, 라이선스 가지고 대낮에 앉아서 강도,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민족을 세리라는 직업을 이용해가지고 착취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리하면은 아주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세리하면 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 세리, 창기, 죄인들 같은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늘 접촉하잖아요, 세관에 앉아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아주 부정하게 보지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언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세리끼리만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안 살기 때문에 세리가 유대인들의 아주 혐오를 사는 비천한 직종이다 그래도 잘 감이 안 와요. 그런데 그 당시 마태가 선민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의 욕심에 팔려가지고 선민 유대인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 더군다나 로마의 핍박 아래 그 당시 다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웠는데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돈을 갈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그러한 직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너에게 잘하고 너를 사랑하고 사이좋은 사람끼리 인사하고 잘해주는 거는 무슨 상이 있느냐? 그건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지요.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가장 혐오하고 가장 멸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않고 일반 사람하고 교제 못해요. 죄인끼리 세리끼리나 교제를 해야지. 그러한 직종을 가진 게 마태였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갔어요. 세관에서 바쁘게 일하는데 돈을 세고 그리고 사람들 상대로.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 굉장히 지식층이에요. 계산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랭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람어, 헬라어, 뭐 라틴어 이걸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또 세금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의 인생에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세리의 직종은 쉽게 말하면 돈 방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세리는 돈을 엄청 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수많은 사람에게 징수를 하는데 더 붙여가지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것만 바치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을 자신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 인디비주얼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내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가? 마태가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30대의 젊은 청년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벌떡 일어나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메인 사역을 하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때 갈급하게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대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세관에서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의 소식들을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 자신이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이적 표적을 다 받고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이적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 고통받는 모든 자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치료하는 것을 받고 그리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가난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갈등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선민인데 이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이 엄청 많지만 진정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고통 중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딱 찾아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중에 재물이 많은 청년의 예가 나와요. 재물 많은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일까? 너 율법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그걸 열심히 지켰다 그래요. 너 재물이 많으니까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따르지 않아요. 여기에 마태의 경우는 이미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주님이 하시는 이적을 다 봤습니다. 마음속에 갈등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내적으로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듯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내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시냐? 사람을 통해 전도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엄마 손 붙잡고 늘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 각자의 맞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부르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르신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존귀한 자기의 자식으로 여러분을 지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 부르셨다 많이 나와요. 이게 내적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른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의인, 구원받지 못한 자를 죄인 이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영원히 입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 한번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인정한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 성화 그리고 완전 영화는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되는데 의롭게 된 우리를 날마다 영화롭게 해요.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마태를 극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다 그러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의 대리자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고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게 거룩한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 필요한 은혜와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구해야 돼요. 다 주세요. 이게 거룩한 소명.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구원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의롭거나 여러분이 선화되거나 남들보다 깨끗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골라서 구원한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배후에서 주신 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원죄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범죄죠.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음문을 열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이게 선물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계속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건 남보다 너희 안에 의롭거나 선하거나 깨끗해서가 아니다. 전적인 주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아데이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말을 청정해 듣습니다.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아직 예수님은 몰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집중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마음을 열어줘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 누가 하셨다 그래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 이것이 배후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주의 영이 우리 주님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실이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선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와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팀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르도록 강권하지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열심히 믿는 루디아가 주님의 은혜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죄인 중에 괴수의 딱지가 붙은 마태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를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마태를 부를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따릅니다. 돈방석에 앉아 있었는데 돈방석에서 일어난 거예요. 재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봤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전심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마태를 너무나 영화로운 열두 제자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게 합니다. 인생이 180도 달라진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가 되는 세리의 가장 추악한 딱지가 붙었는데 등에 딱지를 딱 떼버리고 그 마태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복음서예요. 특별히 마태는 자기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이것을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릴 걸 버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마태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세요. 전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간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부 죄인인데 그 죄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에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는지 마태 자신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건을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치료되면서 죄사함 선포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오신 목적을 기록한 이후에 그 목적대로 사역을 하신 증거가 세리인 자기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실 뿐 아니라 제사까지 삼아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장래가 창창합니다. 마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잔치를 크게 벌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누가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세리의 직업에 앉아있으면 돈방석에 앉아서 앞으로도 계속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워낙 세리였으니까 돈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자기를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제자로 선택하여 따르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마태만 감사하면 안 되고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돈 욕심 없으셨어요? 세리 같은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돈 욕심, 이기심, 다른 계산.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예수님께 먼저 큰 잔치를 벌였어요. 주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초청했는데 누가 옵니까? 세리하고 죄인들. 왜냐하면 세리는 다른 사람하고 교제도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있다 그래요. 많이 불렀어요. 두 번째는 세리 친구들 부른 거예요. 그 가버나움에서 마태가 세리니까 세관에 앉아있으니까 다 알죠. 그래서 세리들이 온 거예요. 같은 세리 친구들에게 내가 더 이상 이제 세리가 아니다. 주님의 제자다. 그리고 세리의 직업을 완전히 이제 결별한 것을 또한 선포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기 동족에게 가장 비천하게 역임을 받았는데 주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격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이 세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한 거예요. 전부 불러모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확 달라지잖아요. 여기 죄인들과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못하고 제자들에게 아니 네 선생이 어떻게 저 세리하고 죄인들 저 많은 죄인들과 더불어 앉아 식사를 하고 친근한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그러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는데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쓸데 있다.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러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건강하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니네들이 말하는 이 죄인들 다 병들었는데 병자인데 그 지독한 질병의 루트만의 죄잖아요. 그래서 내가 치료하러 왔다.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가서 더 배워라.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즉 제사라는 거, 니네들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영적으로 병자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제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제사법 주신 거. 인간이 다 죄인인데 죄 지은 자들이 제사법을 지킴으로 죄 용서를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예표적 제사 예식이죠. 그 제사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는 은혜예요. 제사의 참 의미는 모르고 형식적인 제사 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건강해, 저 세리는 죽을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뭔지 가서 더 배우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에 티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가서 더 배워. 그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바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공격하고 비난한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누가 새로운 티처나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니까 검증을 해요. 이단이 아닌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잡을 빌미를 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아니 죄인들하고 어떻게 어소시에이션 하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풍습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식사를 나누는 자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또한 이 사랑과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같은 부류 사람끼리 서로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서로를 인정하고 너와 나와 서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너와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야. 그리고 이 사람과 친교를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인하고 절대 식사를 안 해요. 이방인들하고도. 이방인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면 부정한 걸로 여겨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 속에 이방인 로마 장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 크리스찬, 아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인의 유대교의 관습에 아직 묶여있는 자들이 그것을 공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무할례자라는 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쭉 설명하죠. 왜 어떻게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성령님이 거기에 동일하게 임했다 하고 이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사회 관습에서는 지금 세리하고 같이 교제하고 먹는 건 세리밖에 안 하거든요. 죄인끼리만. 너무 파격적인 행동이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큰 잔치를 벌였잖아요. 거기에 앉아 계시다는 뜻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식사에 인바이트된 게 아니라 큰 잔치를 벌인 그러한 특별한 만찬의 경우에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물질도 많으니까 그걸로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세리들, 죄인들하고 친근한 사랑의 눈빛으로 완전히 너와 나는 친구야 이러면서 하니까 이 장면이 그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는 이해가 안 되고 샤킹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사로 왔는데 건강한 자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의사는 병자가 필요한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병자를 치료하러 왔어요. 왜 병자입니까? 문제는 지독한 병은 죄의 문제예요. 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서 온 세상에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속에서 죄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오고 죽음도 오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고.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뭐예요? 그 병이 죄. 죄 문제 해결하고 치료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상한 갈대. 갈대가 상하고 부러지면 아무 쓸데없어요. 뗄감이나 되는 거지. 꺼져가는 등불, 심지가 완전히 다시 피어날 소망이 없이 꺼져가면 그건 그냥 꺼버려야 돼요. 왜냐면 끓음이 생겨가지고 온 가는 데마다 시꺼멓게 만들어가지고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건 확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활활 타오르게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치료하시러 오신 예수님인 걸 얘기하죠. 뭘 치료해요? 죄 문제. 지독한 병이 죄잖아요.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3장 24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가깝게는 그 유대인들, 이방의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을 얘기하고, 궁극적인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시리즌, 우리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지독한 이 병이 뭐였냐? 죄 문제인데 완전히 용서받은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원죄 아담 때부터 들어온 죄에 구원은 받았는데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치료받아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성화요? 또 치료받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정신이 완전히 100%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런 때는 아멘 하시면 안 된다니까. 정신이 완전하다는 건 완전히 지정이가 전인격이 예수님을 딱 닮았냐? 제 이 질문이거든요. 영적으로 지금. 지금 영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변화 도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자기네들이 세리보다 더 지독한 정신병자예요. 아니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거짓과 욕심과 물질 욕심. 아니 그런데 그걸 못 보니까 진짜 정신병자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둘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저 세리가 있으니까 부정타가지고 멀리.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 비교해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같지도 아니한 걸 또 감사까지 해요. 기도 속에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기도하면서도 미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누구를 의롭게 했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바로 세리가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너무 정신병자죠? 아니에요. 세리는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자기 죄인인 걸 알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전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인간에게 들어온 이 고통, 죽음, 이것이 죄의 문제예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치료를 주시러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부터 쭉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 주님 보여주시는데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영광 그것이 주님의 이제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회복된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상수가 흘러나요. 근데 상수가 흘러나는데 상수가 흐르는 곳마다 전부 다 물이 살아나요. 사해까지 들어갔는데 사해 그럼 데드시잖아요. 사해가 전부 살아나요.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요.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12절에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이 있고 이파리가 시들지 아니하는데 열매가 풍성 열려요. 생수가 흐르면서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생명실가가 있고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다 똑같은 이미지를 바로 그 완성이 천국에서 완성이 돼요. 근데 이 생수는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계속 치료하고 회복하고 계세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래서 천국에 가서 완전히 완치가 돼요. 무죄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바로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자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병자였죠? 그쵸? 우리가 구원받고 날마다 주님의 전인격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화낼 때 있고 업셋할 때 있잖아요. 뭐 예수님처럼 의변이면 괜찮은데 아니 그거 병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감정도 잘 못 다스리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주님 원하는 대로 포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버릴 거 버리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며 우리가 변화되고 계속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는다는 건 완전한 전인격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죠. 여기에 이제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식사교제 하시잖아요. 비스듬히 엎드려서 몸도 서로 다요. 그리고 사랑의 눈빛으로 식사교제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완전히 불락시켰던 죄를 걷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대화를 하고 교통하는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또 계속 불렀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을 부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라고 창조됐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딴 데 팔려가지고 마귀 음성 듣고 내 속에서 나온 자기의 욕망의 음성을 듣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 방문도 안 하고 전화도 끊고 교제 안 하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끼리 집에 살면서 절단하고 서로 교제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부에 비유하고 부모 자식 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그 영광의 창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을 감사드리고 경배드리고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로 비유한 거예요. 신부는 인간관계 가장 하나 된 인티밋 펠로십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 에게 마음과 정신을 몰입을 하고 따라가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도 나의 친구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얘기한 거 다 너희에게 얘기해준다. 또 친구로 표현하죠.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갈 수 있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친구끼리 친한 베스트 프렌드는 비밀 다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친구에 또 비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한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 그러죠. 계속 서 계신다는 것이 이거는 계속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걸 얘기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는 마음 문을 딱 닫고 딴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 문을 열고 나하고만 연애 좀 하자, 나하고만 사랑을 나누자, 나하고 대화를 하자. 주님께서 계속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열어드리세요. 어떤 부분은 주님 들어오시면 안 돼, 다른 게 있어요. 아직 포기 못해. 전부 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비유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 관습에 이렇게 같이 집에서 인바이트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는 아주 친한 같은 동료, 그리고 한 언약의 공동체다 이거를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음문을 계속 두드린다니까요. 주님께만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대화하고 모든 거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연약할 때 힘주세요. 아, 그 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사역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태를 영화롭게 했습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복음만 열두 제자 이름을 기록할 때 세리마태, 세리자를 붙여요. 과거 자기 스티그만 과거의 수치스러운 딱지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지금 이 시간 벌떡 일어나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던 어떠한 수치스러운 딱지가 붙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뭐예요? 세리 마태의 이름이 붙어서 마태복음. 세리였는데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은총 안에 있는 주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신령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가 되려면 지적 수준이 있다니까요. 머리도 줘야 되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 랭귀지를 구사해야 되고 무지하면 세리도 못 돼요. 그런데 계산도 잘하고 정확해야 되고 꼼꼼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탤런트와 직접 능력을 가지고 뭘 합니까?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능력 탤런트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과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도 포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거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주시기 원해요. 그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따라가면 지금 이 시간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못한 것도 있고 눌려있는 것도 있고 과거에 또 눌려있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벌떡 일어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따르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전부 인도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을 하세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분의 인도대로 하지마, 가지마, 그런 결정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그런 생각 뽑아. 그러면 아내가 뽑겠습니다. 뽑을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전심으로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장래에 상상할 수 없는 창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이거든요. 그걸 훌필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시고 내 미래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마태가 그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열두 제자를 삼을 줄 상상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은총을 받았어요. 우리 찾아오셨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구원 은총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쓰시기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전심으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다 주세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창창해요. 마태를 귀하게 쓰신 것처럼, 세리를 변화시켜 영광의 마태복음의 저자를 만든 것처럼 우리 앞에 창창한 영광의 미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심으로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